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기념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됩니다. 교회사 초기부터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기념했다는 사실, 그저 구주의 오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한 아기가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평화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도리어 아기 예수님이 오심은 적대적이고 위험한 세상 속으로 하늘의 새 생명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표적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표적이 구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 왕국에 대한 표적이 신약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승리를 통하여서 왕국의 표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고난과 패배가 마치 왕국의 표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는 그 표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을 받으심과 죽으심에 연합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교회가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심판의 내용이나 예수가 당하였던 그 고난의 모든 내용들이 스데반에게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에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늘 언제나 이 전쟁에 승리한 모습은 십자가로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사는 교회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복을 받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핍박이 없는 것으로, 고난이 없는 것으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때때로 순교하거나 아니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순교하는 신앙을 가지자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에 조그만 도움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생각할 때에 자신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였다, 우리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순교는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교훈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분명히 복음을 증언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정하셨다, 그때 진정한 순교이고 그것이 진정한 증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가 순교하였는가 아니면 순교를 피하였는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데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는 듯합니다. 누가가 스데반의 사건을 기록하게 될 때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본문인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누가가 어디선가 기록한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눈이 열려 하늘의 어전의 일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해 보이지만 마태는 이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받는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알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그의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론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주제는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언함으로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사람들 앞에 전하여진 복음. 둘째, 스데반에게 보여진 복음. 셋째, 순교 현장에서 확정된 증인으로 증거된 복음. 이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당 앞에서 소환되어 거짓 증인으로부터 증언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 모독과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 모독의 제목을 묻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소중히 여긴 것은 성전이 지닌 어떤 건축학상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성전이 화려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성전 그 안에 야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집을 사랑하고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실 때에 그 성전에 의미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을 정도로 범죄에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기름 부은 종들이 있었고 또한 의인들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성전에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이 오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경건한 백성들이 아기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참 성전이 오시는 그 의인을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고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졌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가선 여인에게 참된 예배의 장소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도 참된 예배가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였던 그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그리스도 대신 그 참 성전을 통하여 예배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셨을 때 정말 오늘은 우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성전이고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다. 여기에 건물이 있고 저기에 건물이 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정말로 그곳이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곳이 참 성전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참된 교회이고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굴혈이 되어졌던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이고 신성모독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참된 성전은 도리어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 내 이름으로 둔 집,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참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조상적부터의 태도들로부터 정말로 오신 의인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라는 사실들을 지적하고 의인을 죽인 살인자들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그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성경 공문이 이렇게 밝힙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린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화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조각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화나게 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둘의 의미들은 잘 조합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마음에 분노하여서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로 통하여서 마음에 찔려 이를 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발견하면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죄가 지적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 바세바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녀를 취하면서 정말로 성전 중에 있는 그 우리아를 취하여서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살인자가 되어져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나단 선지를 통해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한 이런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니까 조금 모른 척 해달라.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해결할게. 그러면 안 되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였고 이 고백한 왕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의 조각나 분노 상태에 있는 이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더욱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을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 죄에 있게 될 때는 꼭 돌로 쳐 죽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을 때 레위기 24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 위에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리라.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야훼 이름을 모독하는 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면 돌로 칩니다. 신명기 13장 6절 이하에 보면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들 곧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까지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상 숭배하게 만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를 깬다고 한다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인이니 네가 먼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형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것은 정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시나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재판의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죄인들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벌거벗깁니다. 그 사람을 키의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고체 높이에서 던져 떨어뜨려버립니다. 이때 그가 죽었으면 상관없지만 죽지 않으면 한 정인이 죄인들의 가슴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보면 팔레스틴에서 로마인들이 허락하지 않는 사형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을 하게 되어지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보면 이렇게 로마 장군의 디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장벽을 넘어간 자는 그가 비록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인이 성전으로 뛰어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장군인 디도가 거기 들어가서 그를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형제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고. 그 성전 내에서는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한 장소, 즉 이 성전을 회방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스데반이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고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모독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바로 돌로 쳐 죽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어디에도 변론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 모독과 율법을 거스리는 제목으로 신문을 받았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변론을 말미암아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스데반에게 보여진 복음입니다. 이는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스데반에게 보여진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에 반대되는 자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면 좀 뭐할지 모릅니다.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에게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스데반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진 복음, 스데반은 주님을 시인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장 15절을 나누면서 스데반은 재판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재판의 현장에 있는 공회원들이나 정인들이 바라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얼굴에 빛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 얼굴이 영광스러워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어서 얼굴을 감추었던 모세의 모습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졌을 때 그 옷의 영광스러움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빨래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재판정에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판정이 바라보게 될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라보게 될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아는 이들에게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증언자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들은 거짓 증인이고 말씀을 버린 자이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간 그 재판의 현장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주의 복음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바라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의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주석은 이 본문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보라 내가 열려져 있어 왔던 하늘들과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셔왔던 인자를 응시한다.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열려져 있던 있어 왔던 하늘들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서 계신 인자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주의 영으로 그를 만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 본 것처럼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인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본문에서 복음서 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내용이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옆에 인도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4장 61절 62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시에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늘 언제나 이야기할 때는 인자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즉 통치자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스데반은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까? 앉아있다, 서있다 말하면 그냥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표현 정도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쉬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 여기 와서 서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서 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생각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5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을 시인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복음을 시인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주님의 종으로 시인해 줄 것이다. 근데 이 동일한 내용을 마가는 기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는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자신이 시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였는지 칼빈은 어거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지만 이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판장일 때는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판장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변호인이 되면 그는 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의 얼굴의 빛남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복음 고발당한 성전의 모독과 율법의 거스름의 제목에 대하여 참된 성전을 모독하는 것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자신을 재판하는 그 사람이 그런 죄 가운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야훼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지금 주님은 눈을 여시어 그가 참 정인임을 그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늘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지게 하는 그는 이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의 정인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됨의 증거는 우리의 죽음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100번 순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끊임없이 66권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이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시인하며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증인이고 마치 스데반이 눈이 열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변호인 대신 그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우리에게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변합니다. 우리의 체험도 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확신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기인해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알아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이 일들을 바라보며 말씀의 지지를 통하여서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만약 말씀의 지지 없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이며 거짓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맹인이 맹인을 멸망할 자가 멸망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는 정말로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증거는 바로 스데반이 전한 참된 복음을 증언하여 주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언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시인할 때에 주님도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의 뜻을 잘 아는 친구이고 아버지여 내가 이 친구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으로 생명을 나누어 준 그 친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시인은 스데반에게 들려진 복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셋째, 순교 현장에서 확정된 증인으로 증거되어진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성전모독과 율법을 거스리는 그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았지만 그는 도리어 그들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하는 참된 의인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거부한 율법을 거스리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은 자신이 변호인이 되어 스데반은 주님의 친구임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해 주셨고 그 사실을 스데반에게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스데반이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인 그 복음의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으로 유일하게 로마인과 상관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사형의 현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던져진 돌로 말미암아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로 치는 자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주님의 기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듯이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는데 스데반은 기도할 때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다고 말합니까?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만약 스데반이 주님을 통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중보자 없이 야훼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계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적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성전의 모형으로서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하여서 아직 멸망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기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언젠가 그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근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로 스데반이 두려워했던 분은 누구인가? 자기 몸을 죽이고 있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두려워했던 그분은 누구입니까?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두려워해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의 손 안에 빠지는 것, 심판의 손 안에 빠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그 법을 따르는 자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그 친구의 모든 일을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제자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는 성천하시고 영을 오셔서 아들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교해 주십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들은 주님의 손안에서 그의 사랑에 빠지며 그의 돌봄에 빠지게 됩니다. 친구들은 참된 정의로서의 모습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죽음의 현장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참된 복음으로 시인하며 삶을 살아가며 참된 정인된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정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도대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6권의 성경을 말하고 66권의 성경을 믿고 66권의 성경을 지켜나가는 그 삶이 참 정인된 증거다라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정인들을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정인은 힘을 다하여 예수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는 분이시며 그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시인해주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기대하며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노래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그 삶을 지켜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증인됨의 참된 증인됨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서대반이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친구 되신 그리스도께서 변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생생하게 이 말씀을 증언함으로 우리도 이 현장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